긴 하루 우리를 붙드셨다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여기에 서 있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밤에도 동일하게 은혜 베푸셔서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는 복된 한 시간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야고보서 5장 14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13절부터 쭉 살펴보기 시작했잖아요. 12절부터 18절까지가 기도의 단락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야고보서에 나오는 기도를 살펴보고 있는 중이죠. 교회를 오래 다니셨으니까 기도에 대한 나름대로의 정의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적어도 하나님과 소통하는 첫 번째 통로의 창구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기도는 뭡니까? 복음이 소리를 내어도 좀 가만히 둬도 괜찮아요. 여러분 야고보서를 배우시면서 기도가 무엇인지 이제 마음에 좀 동의가 되어 가고 계십니까? 마태복음이라는 예수님의 산상설교 가장 가운데 그죠? 6장 한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몰아넣으면서 금식 구제, 제일 가운데 기도를 넣어놨잖아요. 여러분, 사실 저는 이제 주중에 성도분들 중에 누군가는 질문을 한번 하지 않을까? 왜 신앙의 행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구제고, 금식이고, 기도인가? 더 중요한 거 있잖아요. 예배 있잖아요, 예배. 그리고 원래 레위기의 본 주제가 11조였다면 그 밑에 부차적인 주제가 구제였잖아요. 부차적인 주제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본 주제가 11조였잖아요. 그럼 더 중요한 건 예배나 11조가 더 중요하잖아요. 마태복음 가운데 그걸 집어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표지 세 가지로 거기 갖다 넣어 놓았다면 정말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이게 왜 중요하죠? 금식 이제 배웠고 이제 다음번에 제가 금식을 주일날 설교를 다시 하겠다고 마태복음을 정리를 한번 원래 핵심만 정리하면 다 정리한 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한번 정리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금식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설교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제 구제 배웠잖아요. 기도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기도를 뭐라고 배웠습니까? 링 위에 수건을 던지는 거? 그죠? 링 위에 수건을 던지는 거 다 안다고 했잖아요. 항복이라는 사인이라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그분의 마음을 열고 들어가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을 그에게 관철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분 앞에 우리 자신의 유한함과 한계를 인정하며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십시오. 이게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야고보서가 의인의 기도를 우리에게 설명하는 이유가 의인의 기도가 뭐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다?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껏 뭐가 수반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배웠습니까? 부흥에 수반되는 것이 무엇이었죠? 우상 숭배를 중단하는 것, 쉽게 말해서 자기의 욕망을 내려놓는 것, 회개하는 것, 그것이 총체적으로 자기 부인이라고 배웠잖아요. 기도, 구제, 금식 모두 자기 부인이라는 걸 이제 우리가 깨달아가는 거죠. 동의가 되어지십니까? 가장 신앙에 중요한 건 자기 부인이잖아요. 기독교 신앙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갖다 놓으시고 설명을 우리한테 쭉 해주신 거죠. 이제까지 사시면서 그러면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어요? 기도 항복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사셨습니까? 이제 이게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또 성경의 곳곳에서 비유를 통해 기도의 비유를 예수님은 실컷 설명하셨는데 사람들은 기도를 항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측면에서 기도를 생각하지 않고 우리 측면에서 기도를 생각하면 성경에 나오는 많은 비유들을 우리 식대로 해석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기도만큼, 구제만큼, 금식만큼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부인하는 것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강화를 이루어가는데 사용하고 있는 것이 신앙인의 일반이죠. 제가 지난주 주일날 빠르게 설교를 해서 그랬는데 그러면 다른 교회, 다른 이방 종교에도 금식 있고요, 구제 있고요, 기도 있거든요. 기독교의 기도와 이방 종교의 기도에 다른 게 뭐죠? 똑같잖아요. 우리의 소원을 빌어서 오르고 달래어서 또 우리의 열심을 들여서 우리가 무언가 받을 만한 행동을 해서 그분으로부터 뭔가를 받아내는 기도. 이방 종교와 똑같아요. 다른 게 전혀 없어요. 그게 기독교일까요? 기독교는 다름이 있고 예수 믿는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측에서 기도를 해석하고 우리 측에서 성경을 보면 그 다름과 차이를 전혀 발견하지 못한 채 긴 세월 신앙생활을 그냥 하는 거죠. 제가 기도가 항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기도의 방향들을 한번 틀어봤어요. 굉장히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깨달으면 틀어야 되잖아요. 아니요, 제가 성경을 계속 보면서 아,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했구나. 이제 이걸 아마 오늘 이 시간까지는 제가 오전에 설명을 해보니까 다 못했어요. 뒷부분에 이제 다음 시간에 엘리야가 뭘 알고 기도하는지, 왜 엘리야를 의인이라고 하는지, 의인이 뭔지 계속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기도라는 정의가 있고 틀이 있거든요. 그런데 한 번이라도 기도가 항복이라고 생각하시면서 기도해 보신 적 있냐고요. 근데 거기에서 출발하지 못하면 마태복음 산상설교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식대로 가지고 가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요청하시고 계신다, 그죠? 친밀해지기 위해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여기까지 배웠잖아요. 그러면 기도를 많이 해라는 말입니까? 적게 해라는 말입니까? 이제 신학과 교회에 다니시면서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게 목사님이 질문을 하면 저희 무슨 함정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니 우리 상식적으로 접근합시다. 제가 막 어렵게 막 이야기하진 않잖아요. 상식선에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기도, 지난 시간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일단 친한 척 하자 우리가 이야기했잖아요. 관계를 맺자, 일단 가서 앉자, 일단 무릎 꿇자. 아무리 우리가 곤란과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내 감정의 질식에서 말 한마디 튀어나오지 않을 때라도 앉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그걸 기도로 쳐주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나와서 당신과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 것이잖아요. 그럼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까? 적게 해야 되겠습니까? 많이 해야 되죠. 그죠? 그러면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6장 25절로 한번 가봅시다. 내가 지금 제일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기도가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6장 2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34절까지. 한 절씩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6장에 예수님이 강조하시고 계신 기도의 이 구간을 읽으시면 기도를 하라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까? 알고 계신다고 하잖아요. 지금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 근데 자 이제 대전제를 아까 끊고 시작했잖아요. 기도를 일단 많이 하라고 하나님 요청하시잖아요. 관계를 맺기 위해서, 자주 만나기 위해서, 그죠? 기도의 핵심,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기도를 많이 하길 원하시죠? 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해서죠. 하나님 그분만을 의지하는 삶으로 만드시기 위해서죠. 그죠? 제가 한번 이제 이 위에 부분이 있으니까.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 여기 읽어보니까 지금, 풀도 먹이시고 새도 먹이시니까 하나님 모든 걸 다 아시고 책임지신다 하니까 기도를 하지 말라는 말이가. 중원부원하지 말라 하네. 줄이자. 아실 건데, 어차피. 근데 지금 그럼 대전제와 안 맞잖아요. 이 상충관계를 어떻게 해결하실래요? 지금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죠?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기도의 양이나 횟수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내용 자체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음 자체가 없는 기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성경에서 처음에 하나님 그분께 자주 나아가고 하나님 그분밖에 소망이 없어서 기도를 많이 한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죠. 물질을 허락하시기도 하고 또 육체의 병을 낫게 하시기도 하고 자녀의 복을 주시기도 하고.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공통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한 가지 특징이 뭡니까? 얻은 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죠. 그죠?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은 세월이 흘러가면서 하나님 그분께 더 가까이 가고 있는 중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중입니까? 교회를 나온다고 제가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뭘 하는 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판단하고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를 평안하게 하고 괜찮아요. 우리 생각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가 중요하다라고 했잖아요.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십일조도 하고 구제도 하고 금식도 했는데 그게 자기 강화를 위해 쓰였다면 마태복음 7장 마지막에는 나는 그 모른다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런데 모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철석같이 하나님 오시는 그날까지 모른다고 생각하고 살았을까요? 아니요, 나는 누구보다 하나님 그분과 친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성경에 나오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 기도를 통해 얻었던 것들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솔로몬이 그런 케이스잖아요. 솔로몬이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지혜를 받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지혜가 자기 자신으로부터 비롯됐다고 생각하기 시작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때문에 하나님 그분을 저버려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영역까지 나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 중에 그 정도 클래스의 일을 벌린 사람이 없는데 예루살렘 성전 앞에 이방 산당을 짓잖아요. 맞은편에다가. 이거는 놀라운 클래스의 사람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런 사람에게 지혜를 주셨을까? 여러분 솔로몬의 그 일천번제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사람들은 일천번제 자체가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기도를 응답받는 통로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에요. 큰 전제가 있죠. 누굽니까? 다윗 때문이죠. 다윗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고 사랑하셨으면 내 너의 몸에서 난 자가 왕이 되게 하고 그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그에게 응답하겠다라고 하나님 약속하셨거든요.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께 맞아떨어졌다 말씀은 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서 근거를 찾는 게 아니라 다윗의 의를 다윗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죠. 이제 각설하고 솔로몬도 자기 지혜가 자기로부터 나왔다라고 생각해요. 저희 집 1번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1번이 이제 뭔가 이렇게 가르치거나 보거나 듣거나 하면 굉장히 기억력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경도 이렇게 굉장히 잘 외우길래 넌 정말 특별한 은사가 있다. 참 그걸 잘 활용해서 하나님 더 깊이 좀 알아갔으면 좋겠다. 이랬더니 제가 그러고 있는데 혼자 기쁜지 계속 웃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그런데 너 기억력이 그렇게 좋은 건 네가 노력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지 이랬더만 맞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가 똑똑해서 그렇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저한테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사실 아빠도 어느 순간 말씀을 보다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 그런데 아빠가 그렇게 딱 생각하고 돌아섰는데 하나님께서 아빠의 생각을 싹 가져가시니까 아빠가 성경을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글을 적어도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더라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거둬가시면 인간은 아무 소망이 없어. 조심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직장을 주시고 경제적인 윤택함을 주시고 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심화시켜가는 게 아니라 돈이 나의 내일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발견합니다. 그리고 내가 내 능력으로 돈을 잘 버는 걸로 착각합니다. 자기의로 여깁니다. 특별히 기독교인들 가운데 제일 자기의가 강한 게 자녀 교육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성경 보면 자녀가 마음대로 되는 케이스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집에서 자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고난의 학교, 광야의 학교를 통과하면서 하나님 그분만 절실하게 의지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나오는 아이러니도 보잖아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자녀를 교육을 잘 시켜놔서 그 아이들이 예수를 잘 믿으면 대부분 그걸 굉장히 자기의 큰 프라이드가 됩니다. 아니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예비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그 밟아야 될 계단, 치러야 될 대가들 하나님 다 인도하셔서 한 사람의 신앙을 빚어가시잖아요. 근데 전적으로 나의 노력과 나의 수고로 여기는 이런 아이러니가 발생한다는 거죠. 아까 기도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통로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기도를 통해 얻은 것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의가 커지는 이런 기이한 현상이 일어납니까? 네, 기도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원하신 항복의 기도로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이겠죠. 하나님은 사실 인생을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응답을 빨리 주시지 않고 템포를 길게 가져간다. 뭐 때문입니까? 지금 바로 이와 같은 문제들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 긴 응답을 일정 시간 거리를 두거나 시간을 두시는 이유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를 맺어가길 원하시, 하나님을 알게 하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절대적인 그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당신에게 나와서 무릎 꿇을 것을 요청하고 계시는 거죠. 일단 기도는 뭡니까? 자리에 앉는 것이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매듭을 지었어요. 일단 무릎 꿇는 것. 그죠? 그걸 기도로 쳐주신다니까요. 말을 잘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이제 여기서 또 질문을 한 가지 봅시다. 여러분은 기도에 용사하면 제일 먼저 여러분 머릿속에 누가 떠오르십니까? 정해놓고 기도한 사람. 다니엘. 그죠? 기도의 용사. 그 시간적으로 봐도 다니엘이 기도한 시간이 암만 해도 세 번이나 하루에 정한 시간을 두고 기도했으니까 굉장했겠죠. 여러분 그러면 다니엘이 예루살렘으로 문 열어놓고 무슨 기도했을까요? 왜 성경이 왜 하나님이 다니엘을 의인이라고 하죠? 그 시간에 자기 항복, 자기 부인, 자기가 하나님 앞에 누구인지를 깨달아가는 기도를 드렸다라는 거죠. 다니엘의 기도를 한번 그런 측면에서 보셔야 돼요. 다니엘의 모든 기도는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니엘의 결단에 초점을 맞추죠. 세 번 기도한 것, 시간에, 다니엘의 열심에, 다니엘의 성실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이게 포인트가 완전히 어긋나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 약속의 말씀을 받고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잖아요. 다니엘서 9장 2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실래요? 어떤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고 있는가? 다니엘서 9장 2절입니다. 다니엘은 그냥 기도하지 않아요. 약속의 말씀을 받고 난 뒤에 기도하죠. 어떤 약속의 말씀을 보고 깨달았죠? 9장 2절에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의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예레미야서를 읽었다는 말입니다. 그죠?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칠이라 하신 것이니라. 자, 그걸 보고요. 그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70년이 지나면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온다라는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보고 이스라엘이 다시 재건된다는 그 말씀을 보니까 아, 70년이 지금 지나가고 있거든요. 이제 다 됐거든요. 아, 이때구나.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깨닫는 거잖아요, 지금. 자, 이제 말씀을 딱 보니까 때가 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하시는 일을 가만히 보면 될 거 아닙니까? 아까 중원부원하지 말고 이방인들처럼 기도하지 말라 했으면, 그죠?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하실 거라고 지금 적어놨잖아요, 성경에. 회복될 거라고. 그때가 왔다면 굳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제가 아까 첫 번째 한 질문에 대해서 지금 답을 먼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적어도 제가 얼마 전에 한번 그 3번한테 생일날 되면 뭘 사주겠다 약속을 했는데 얘가 매일 이야기하는 바람에 우리를 설득해가지고 사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생일이 또 되니까 며칠 전에 이제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 이제 자기 생일이 다가오고 있다. 사줬는데. 너는 사람이 염치가 없냐. 너 그래서 제가 몇 마디 하니까 자기는 자기 그 생일을 기다렸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부모는 다시 아이가 쪼르거나 또다시 요청을 하면 짜증을 내죠. 이게 사람 사이에 있는 인지상정이잖아요. 사람은 그렇거든요. 근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는 달라요.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구해야 하는 거예요. 이걸 다니엘이 알았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에스겔서 36장에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했던 말씀을 에스겔에게 똑같이 하거든요. 70년 뒤에 이 나라가 재건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직접 36장에 그 말씀을 에스겔에게 하신 다음에 37장에 에스겔에게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내게 간구하고 구해야 이 일이 이루어질지나.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우리 상식으로는 안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 사이에 이게 맞대요. 약속이 되어 있고 때가 되었지만 구해야 하는 것. 이게 신앙의 원리예요. 이게 하나님 원리예요. 이걸 굉장히 쉽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요? 여러분 그 뷔페 가보셨죠? 뷔페에 돈을 내고 딱 들어가면요. 뷔페 안에 있는 모든 음식과 디저트 그리고 음료수까지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근데 자리에 앉아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먹죠. 일나가 떠와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지금 부패하고 똑같은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걸 허락하셨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것만 내 것이 된다라는 성경의 원리가 있잖아.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셨잖아요. 제가 옛날에 베데스다 설교를 한번 했는데, 베데스다를 이제 병원이나 막 교회나 이름 많이 붙이는데, 베데스다가 진짜 그게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이고 고쳐줬겠냐고 제가 질문을 했잖아요. 성경에 천사가 내려와서 했다 하니까 다들 그렇게 믿는데, 천사가 거기서 물을 동이고 누구 한 명 들어가는 걸 그걸 그냥 두겠습니까? 머리채 잡고 내가 먼저 들어가려고 하는 게 그게 인지상정이잖아요. 거기는 천사가 내려와서 화평이 하늘나라의 영광을 나누는 자리가 아니라 아수라장이죠. 지옥이죠.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보면 그냥 천사가 했다 하니까 그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걸 적어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 가셔가지고 베데스다 38년 된 병자한테 거기에 가셔가지고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질문 자체가 굉장히 이상한 질문이에요. 뭐라고 하셨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럼 그 낫고자 하니까 거기 앉아있죠. 38년이나.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 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아시고 그걸 이 사람으로 하여금 나오게 하려고 하는 거죠. 희망의 불씨가 꺼져 있잖아요. 38년 정도 됐으면. 주님이 그 불씨를 지피기 위해서 질문하신 거예요. 강구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야고보서에 똑같은 질문이 나와요. 너희가 얻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 야고보서에 질문이 나오죠. 굉장히 심각한 질문 아닙니까?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음이라. 어떻게 이런 답을 하십니까? 사람들이 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자체는 말이 안 됩니다. 우리가 배워온 바로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럼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약속대로 주시면 되는데. 그죠? 그런데 이 논리로 사는 게 꼭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논리와 비슷하죠. 마틴 루터가 믿음은 구원받는다 했는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지금 산상설교에서 저래 말씀하시노? 믿으면 되는데 그냥. 그죠? 하나님 사랑하신다고 우리한테 주신다고 했는데 뭐한테 기도하노? 주실 건데 그냥 가지. 똑같은 논리잖아요 지금. 우리 신앙에 이처럼 우리 논리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사실 이건 신앙인이 아니라 괴물이 되는 거죠. 다니엘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까 뭐라고 했다고요? 9장 3절에요.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결단하고 결단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남이 하는 걸 보면 별로 이렇게 감동이 안 오잖아요. 여러분 이 당시에 다니엘의 나이가 몇 살쯤 되었을까요? 다니엘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올 때 나이가 몇 살이었죠? 소년이었다고 했으니까 10대라고 봅시다. 그러면 지금 예레미야서를 읽는 지금 몇 년이 지났죠? 70년 지났으니까 지금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몇 살 정도가 됐겠습니까? 적어도 80세는 넘었겠죠. 지금 80세하고 옛날 80세하고 또 다르겠죠. 옛날 80세는 진짜 노인 아닙니까? 자, 진짜 노인입니다. 진짜 노인의 한 사람이 자기의 남은 인생 전부를 걸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던지는 겁니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지금 다니엘이 결단했다가 별로 안 와닿죠. 여러분 다니엘이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산 사람입니까? 다니엘이야말로 기도의 용사 아닙니까? 다니엘 하면 기도의 용사, 기도의 관록. 이 사람은 하루 세 번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부인하기를, 말씀 앞에 자기가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자기가 뭐 이 땅의 독립, 이스라엘의 평화 이런 거 기도했다고 나오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 걸 기도해야 된다 생각하잖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사람들한테 맞았잖아요. 상식선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다니엘이 했던 기도가 그 하나님 당신의 종입니다. 저는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왕이 칙령을 내리잖아요. 이제 왕 이외에 다른 신께 기도하면 죽는다. 다니엘은 어차피 하나님 그분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시니까 죽으나 사나 별 차이가 없잖아요. 그럼 그냥 기도하는 거죠. 간구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덕에 삽니다. 멈출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다 잡혀가지고 사자굴에 떨어졌는데 어찌 됩니까? 하나님께서 사자 입을 막아주셔서 살죠. 기도하다가 잡혀서 죽을 뻔한 사람, 그의 기도로 인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 소위 기도의 달인입니다. 그럼 이런 사람은 그냥 기도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기도하면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왜 이 사람이, 이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결심했다, 결단했다? 왜요? 아니, 다니엘의 기도가 우리한테 주는 교훈이 뭔 것 같습니까? 일단 1번은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 안에서 나를 비추고 말씀의 약속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2번은요,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기도해야 된다.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결단하고 기도를 한다. 여러분, 나이가 80세 넘는 사람이 그냥 기도해도 들어주실 법한데, 금식하며 배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이랬다면 우리는 어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굉장히 간단한 답이 나오는 거죠. 우리는 결단하고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도 결심하고 기도해야 되겠죠. 근데 아시다시피 참 기도가 잘 안 되잖아요. 왜 기도가 안 되죠? 물론 여러 가지가 이제 이유를 들자면 한도 끝도 없겠지만 단순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기도가 체질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아니, 사실 하나님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친하면 만나고 싶잖아요. 친하면 이야기가 나누고 싶거든요. 가서 앉아서 뭐라 넋두리라도 하고 싶은데 이게 너무 소원하니까, 하나님 모르니까 가서 앉기도 불편한 거죠. 뭐 우리도 마음이 그렇잖아요. 이거 너 필요한 것만 있으면 와서 달라 하고, 아닐 때는 뭐 말도 한마디 안 하고 내팽개 쳐뒀다가 이제 또 갈라니까 멋쩍은 거죠.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 뭘 배웠습니까? 일단 오라고 배웠잖아요. 오라고. 일단 앉아라고. 그게 기도라고.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계속 반복인데 똑같은 비유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결단, 결심, 열심을 자꾸 이제 우리식으로 해석하실 건데, 제가 계속 지금 거기에 대한 지금 어떤 도전, 방향을 틀어가기 위해서 지금 애를 쓰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런 열심이 아니에요. 그걸 생각하시면서 계속 가봅시다. 우리 잘 아시는 누가복음 18장 1절에 불의한 재판관과 가부 비유 있죠? 있죠? 그거 뭐를 교훈하고 있는 거죠? 이제 이건 함정이 있겠죠. 앞에 설명을 했으니까. 그게 보통은 뭐라고 배웠죠? 쫄라라, 매달려라, 받을 것이다. 진짜요? 천만에요. 그걸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식의 기도죠. 우리 쪽에서 출발하는 기도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본문을 모두 그렇게 본다니까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기도를 요청하는 근거가, 이유가 뭐라고요? 관계라고 했잖아요. 관계. 이제까지 배우고, 창세기 35장에서 부흥, 하나님이 한 인생에게 그토록 바라시는 것도 관계. 아까 마태복음 가장 중간에 기도, 금식, 구제,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 자기 부인. 그러면 다 관계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석합니까? 우리 열심, 쫄라야 되고,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성의를 보이면 반드시 얻어낼 거다. 그거 착각이죠. 그냥 우리 생각의 기도죠. 그런 기도 성경에 나온 적 없어요. 한번 볼까요? 18장 1절로 한번 가보실래요? 누가복음 18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이게 핵심이죠. 낙심하지 말래요. 왜요? 왜요? 이것 때문에요.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가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중요한 비유죠.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에게 하나님을 비유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서 세상에서 가장 힘없고 연약한 과부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인생을 우리에 비유하고 있어요.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은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제가 관계라고 이야기를 일단 전제를 깔았잖아요. 이 관계를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재판장과 이 땅에서 소외되고 아무 알아주지 않는 이 과부는 만날 수 없는 관계예요. 상종을 할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지금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그런데 이 과부가 결단하고 결심해서 하나님께 매달려라 그러면 내가 듣는다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어떤 믿음이죠? 의인이죠. 의인. 의인.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관계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자기 부인이고 하나님 닮아가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는 그 믿음. 그런 관계를 위해서 살지 않는다. 지금 예수님 그걸 지적하시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 요한복음 끝장 마지막을 살펴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 좀 이제 성도분들이 좀 어떻게 이해하시는가 모르겠는데 요한복음 20장 마지막에 또 똑같은 관계가 또 나와요. 20장 17절입니다. 다시 한번 가보실래요? 요한복음 20장 17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이 마지막 장인데 이게 플롤로그잖아요. 에피소드잖아요. 그러면 실상 그 마지막 장이 20장이 되거든요. 20장에 지금 핵심이 예수님이 유언을 하는 장이잖아요. 이게 17절이 되거든요. 17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이게 이제 핵심이죠. 내가 내 아버지 곧 너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 해라. 뭔 말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무 해주고 싶은 말이었어요. 이게 이제 부활 이후에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를 설명해 주시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그분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누렸던 그 관계 친밀함이 이제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너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다. 너와 하나님의 관계가 아버지다. 이게 얼마나 우리 인생에게 엄청나게 복으로 부어졌는지 누려라 이 말입니다. 넌 자격이 있으니까 아버지 앞에 나가서 앉아라.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가 이거라니까요. 그 만날 수 없는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는 만날 수 없는 이 관계 속에 있지만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항상 그 아버지의 뜻이나 아버지의 마음이나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관계의 핵심이 없고 우리가 원하는 걸 이루는 것만으로 하나님을 수단 삼아 살아가는 인생들 아니냐 그 말이죠. 그래서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탕자가 하는 것처럼 아버지께 자기의 소원만 자기의 요청만 아래에서 받는 존재들 아버지를 신뢰하거나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의인의 기도를 배웠잖아요. 이 기도의 핵심이 야고보서의 핵심이 의인의 기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하나님 그분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는 것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기도를 요청하신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중보기도 세미나 많이 가보셨죠? 기도에 대해서 설교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저도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전화도 많이 받았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잘 들으실까요? 관상기도를 해야 됩니까? 통성기도를 해야 됩니까? 금식기도를 해야 됩니까? 새벽기도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 기도에 등급이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 기도에 등급이 있어요. 있죠? 무슨 기도가 최고입니까? 새벽기도. 그죠? 인정하시죠? 그 다음 두 번째는요. 금요철야, 밤새워 기도하는 거. 그거보다 레벨이 좀 상위권에 있는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금식기도, 그죠? 그런데 기도에 등급이 있을까요? 그 있을까요, 진짜? 중보기도 세미나 하면 전부 다 기도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해야 할까?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방법, 운영, 효율성. 아니에요. 틀렸어요. 성경은 그렇게 한마디도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나사로가 무덤에 들어가 썩어가고 있잖아요. 예수님 그때 어떻게 기도하신가 기억나세요? 하늘로 골고개를 들어서 아버지 내 기도를 들으신 줄 믿습니다. 소리를 크게 지르신 것도 아니잖아요. 아버지니까요. 그게 기도잖아요. 예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뭐죠? 의인의 기도죠. 그럼 무슨 말입니까? 중보기도의 핵심이 뭐죠? 기도의 핵심이 뭐죠? 기도를 하는 그 사람이 문제죠. 성경은 거기에 초점을 계속 맞추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가 이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기도하는가가 늘 중요해요. 새벽에 해야 되고 밤을 새야서 해야 되고 금식을 해야 되고 시간을 채워야 되고 결단을 해야 되고 열심을 내어야 되고. 아니요, 예수님 그렇게 기도 안 하셨어요. 나중에 이제 주일날 설교를 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새벽기도 본문을 갖다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다 그걸 가지고 새벽기도 본문으로 삼았잖아요. 어디요 새벽기도 했다는 말이 성경에 몇 번 나옵니까? 그것도 왜 나왔죠? 그 동네에 가버나움이나 갈릴리에 예수님이 병을 치유하신다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와서 하루 종일 그 사람들 고치다 보니까 하나님 그분 앞에 나아가 기도할 시간 자체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새벽에 일어나서 가셨어요. 그게 성경에 두세 번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근거를 거기서 이제 가져와가지고 누가 하나 결단하고 했다. 옷을 찢었다. 금식을 했다. 우리가 얻어내기 위한 하나님께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기도의 내용으로 가져다 썼잖아요. 근데 성경은 한 번도 그것 때문에 누군가의 기도에 응답했다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어 있는가 아닌가. 그 사람이 하는 기도는 무슨 기도든지 다 능력의 기도가 된다. 관계가 문제라는 거죠. 사실 중보기도나 기도 세미나의 핵심은 관계예요. 그냥 성경에는 전부 관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그분과 가까운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 그분이 친밀하게 여기시는 사람이 되는 것. 그러면 그런 사람이 기도하면 어떤 방식으로 기도해도 돼요? 우선적으로 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일하시다가 굉장히 바쁠 때 있죠. 너무 바빠서 누구와도 대화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전화가 와요. 전화가 오면 일단 누구한테 전화 왔는가는 우리가 보잖아요. 딱 보면 아무리 바빠도 만사를 중단하고 받는 전화가 있죠. 그죠? 어떤 전화입니까? 오전에는 이제 집사람이 나와 있어서 저는 일단 아내의 전화 이렇게 먼저 시작을 했는데 저는 딸이 전화 오면 무조건 받습니다. 일단 아무 바빠도 그래 아빠가 지금 누구랑 이야기 중인데 조금만 기다려줄래? 아빠가 다시 전화할게. 저는 일단은 딸 전화는 절대 받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가까우니까요. 사랑하니까요. 이야기를 길게 못해도 일단 전화는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 관계를 만드는 게 의인의 기도예요. 쉽게 말하면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신 구절이 있어요. 이사야서 58장 구절이에요. 이제 여기로 한번 가보실래요? 이사야서 58장 구절입니다. 원래 설교를 한번 끊고 다음 시간에 엘리야에 대해서 바로 연결하려고 했는데 오전 시간에 여기까지 나가는 바람에 반반에도 여기까지 그냥 좀 나가서 이해를 한꺼번에 좀 이어가도록 할게요. 이사야서 58장 9절입니다.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니 하나님이 인생에게 이렇게 말씀만 해주신다면 그 끝 아닙니까? 뭐 더 이상 말할 이유가 없잖아요. 야, 너가 말을 하면 내 만사를 제쳐두고 너 말은 듣겠다는 거죠. 무슨 용건인지 한번 이야기를 해봐. 마치 꼭 급하게 우리 전화를 받아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근데 여러분, 지금 이제 이게 의인의 기도잖아요. 의인의 기도죠. 우리 의인의 기도 하고 싶으세요? 안 하고 싶으세요? 하고 싶죠. 그러면 굳이 고생 안 해도 되잖아요. 이제까지 그 온갖 기도 세미나나 기도에 대한 배운 내용들 제가 볼 때 다 허망한 거예요. 그래 기도 안 해도 돼요. 1,000번째 안 드려도 괜찮아요. 다윗,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 이 표현이 좀 그런데 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죠? 왜 들으시죠? 여기 나와요. 이제 핵심이 나오죠. 핵심이 나오죠.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다윗의 아내가 누굽니까? 바세바죠. 바세바가 왕비가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불륜녀잖아요. 아니 오늘 5,000년이 지난 지금도 불륜녀가 정실 자리에 앉으면 두고두고 손가락하고 그 사람은 사회적 매장이에요. 그런데 불륜녀도 왕비로 앉히고 그 사이에서 난 아들이 왕이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솔로몬 같은 게 왕이 되면 안 돼요. 그런데 왜 됐어요? 우리는 여러분 솔로몬을 좋게 보잖아요. 지혜의 왕, 전도서 썼고 잠언 썼고 뒤로 돌아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 당대의 사람들은 그랬을까요, 과연?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되게 하셨죠? 다윗이 너무 기뻐서 허다한 죄를 용서해 주겠다고 아까 야고보서에 봤잖아요. 하나님은 상관이 없대요. 하나님은 사무엘이 상관이 없대요. 이제 이게 핵심이에요. 어떻게 산 사람들을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여기시는가? 그게 지금 이사야서에 나와요. 이사야서 58장 여기에 보면 이제 지금 1절부터 쭉 사실 그 10절까지가 핵심인데 집에 가서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고요. 3절에 볼까요?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기도 많이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금식이라고 하잖아요. 왜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여긴 하나님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뭐라고 합니까? 6절에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또 골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구절이 핵심입니다. 네가 부를 때 내 여호와가 응답하겠다. 네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겠다. 뭐 할 때요? 읽어봅시다. 만일 내가 같이요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면. 이게 핵심입니다. 단순하죠. 다윗 되는 거 엄청 쉬워요. 요 세 가지만 안 하면 된대요. 멍에 정죄하는 거죠. 손가락질 비판하는 거죠. 허망한 말 판단하는 말이거든요. 제가 왜 다윗을 예로 들으면 다윗은 자기에게 심판의 권한이 없다고 생각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그분이 심판을 하실 권리가 있는 분이고 나는 죄인인 나는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심판자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 왕이 된 이후에도 쭉 그 노선을 지키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 곁에 어떤 사람이 몰려들었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까? 동굴에요. 이스라엘에서 부정응한 사람들이죠. 우린 좋게만 생각하는데 성경은 세 부류로 나누고 있죠. 빚진 자, 빚진 자, 정상적인 사람들 아니죠. 돈 떼먹고 도망간 사람들이죠. 그죠? 원통한 자, 원통한 일이 생기 여러분 한번 살면서 원통한 일 자주 생깁니까? 원통한 일이 생기려면 뭔가 드라마틱한 일들이 삶에 많은 사람, 정상적으로 사고하는 정상적인 삶 사는 사람들한테 원통한 일 잘 안 생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억울한 사람. 일방적으로 억울한 사람 있습니까? 손뼉이 마주쳐야지 일이 나죠. 이 사실 세 부류의 사람들은 사회 부적응한 사람, 죄인들입니다. 죄인들 중에서도 질 떨어지고 수준 낮은 인간들입니다. 사람들이 기존 사회에서 상종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과 함께 살았다. 그들을 멍해지우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았을 때 성경이 뭐라고 약속한 말씀을 그에게 주시죠. 10절입니다. 내가 주린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덮어주고 이해하는 거죠.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이게 다윗이 한 겁니다. 다윗이 다른 큰일을 한 게 아닙니다. 그죠? 정죄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았다. 말을 다스렸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나중에 말씀을 보시면 신앙은 말을 다스리는 겁니다. 신앙은 말을 어떻게 해? 제가 그랬잖아요. 말이 근원적인 문제래요. 구원과 생명의 중간에 그걸 가로지르는 문제가 말이라고 하거든요. 우리는 사실 예의나 예절, 그 사람의 인격 정도의 수준으로 보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지난 시간 설교를 드렸잖아요. 말을 어떻게 다스리고 있는가? 다윗이 그 말을 다스렸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함을 통해 자기가 매 순간 누군지를 알고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았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세바도 왕비가 되고요. 솔로몬도 왕이 되고요. 솔로몬이 하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리고 다윗 자손 대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베푸셨잖아요. 다윗 휘하의 모든 사람들 다윗의 피를 따라서 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무궁한 은혜를 베푸시는 내 다윗 그것만 기억하면 내 모든 걸 다 들어준다. 내 자다가도 일어나서 만사 제쳐두고 내 들어준다. 전화 받는다. 이 말이잖아요. 다윗이 뭐 했다고요?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걸 못한다는 겁니다. 아니, 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우리 다윗만 기록되어 있는 거죠. 안 합니다. 왜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늘 앉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면 우리가 누군지 알거든요. 우리 강구를 올리라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하면 우리가 누군지 아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용서받는지 아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몰랐는 인간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오랫동안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여러분 기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우리가 말씀을 계속 상고하면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항복하는 시간으로 온전하게 자리를 잡아갔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아, 우리 교회에서 사람들이 기도할 때 정말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하나님 내 같은 인생을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 하나님 논리대로 살겠습니다. 그게 우리 신학과 교회 교인들의 고백만 될 수 있다면 우리 자식들 문제 없잖아요. 우리 기업 문제 없잖아요. 우리 가정 문제 없잖아요. 하나님 무언 전하든 다 받아주시겠다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우리 기도에 대해서 한번 우리 기도를 위해서 한번 기도할까요? 함께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제가 하나 드릴게요.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정경태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목사님이 와서 기도만 하고 가면 사람들 더 며칠 더 입원하고 더 아프다고. 사실 사람들이 듣는 데선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좀 낫게 해주십시오. 가족들도 고통스러워하고 낫게 해주시지 않으면 우린 원래 소망이 없는 인생이라고. 또 그거는 솔직한 심정이었어요. 그런데 나오면서 항상 기도를 덧붙입니다. 하나님 이때가 아니면 우린 자아가 부서지지 않는 인간들이 그냥 온전하게 좀 아프게 하시고 온전하게 좀 망하게 하시고 우리 인생에 소망이 없게 하셔서 하나님만 붙들 수 있는 시간으로 좀 만들어 달라고. 그럼 근데 망하게 달라는 기도를 목사가 하는 게 참 마음이 불편한 게 있어요. 그러나 저는 알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정말 우리를 잘되게 하는 기도가 뭔가, 우리 자녀들을 복되게 하는 기도가 뭔가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좀 지혜롭게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좀 바꿔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까지 긴 세월 해왔던 기도의 내용들을 왜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지혜롭지 않으셔서 우리에게 이런 상황을 만드시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마음을 좀 헤아리며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께 그렇게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